야곱은 세겜에서 자신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가정의 위기 속에서 행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교훈입니다. 사실 그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실 때에 야곱에 잠들어 있던 그 영혼이 깨어났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때, 이런 경험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의 영혼이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자인지를 통렬하게 회개하고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섰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서약에 충실하지 않았던 자신은 그것을 큰 문제로 여기지 않았지만, 그러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지 못한 자인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삶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회개가 참되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가족들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버리게 하고 의복을 바꾸게 하고 장신구를 버리게 하고 그것을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어버리고 자기의 가족들에게 자기를 정결케 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자신들의 가족들에게 요구한 것도 그의 회개가 참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도 야곱이 한 이 말에 대하여서 그들이 다 한결같이 그렇게 했다는 것도 야곱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모든 가족들이 자신들의 삶에 오랫동안 익숙해왔던 세속적인 삶을 다 버리기로 작정하고 그들의 의복을 바꾸고 장신구를 버리고 우상들을 다 꺼내놓고 그것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렸다는 것은 이 야곱의 가정에 임한 이 회개가 참되고 진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야곱이 자신이 자기의 가족들에게 말할 때에 여러분 여기에 그것을 다 그들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라고 35장 4절에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땅에 묻다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어떤 것들을 땅에 묻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남이 찾지 못하도록 묻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여리고성에서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훔쳐온 그 금과 의복을 자신의 장막 밑에 숨기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묻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묻어서 버린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이 찾지 못하도록 자기만 아는 그 은밀한 장소에 묻었던 것입니다. 그 단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한 가지 더 뜻이 더 있는데, 쓰레기를 버리듯이 묻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쓰레기를 묻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고이고이 기억하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싫어해서 그것을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이 음식물 쓰레기에 그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을 들고 가서 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행동이 이 단어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자신들에게 있는 우상과 그리고 이 금고리, 그 귀고리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어떤 마음으로 버렸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왔던 그 삶에서 자신들이 좋아했던 것들, 즉 자신들의 삶에 은밀히 있었던 그 우상들, 세속적인 의복들,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자기를 치장하기 위해서 그 자신의 몸에 달고 있었던 그 장신구들, 그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그들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고, 야곱이 그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것을 버리라고 할 때에 그들은 그것을 기꺼이 가져와서 내어놓았고, 그 가정스러운 것들에 대한 그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그것들이 자신들의 삶에 가져온 결과들이 얼마나 불행한 것이었는지를 생각하면서 통렬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가정스러운 것들을 버렸던 것입니다. 그것을 묻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자신들의 삶에 그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찾아지지 않도록 묻어버렸다는 것을 이 단어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들의 삶에 가까이 있지 말아야 할 것들을 기꺼이 제거하고 그것을 싫어하면서 더 이상 자신의 삶에 나타나지 않도록 숨겨 묻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 후로 야곱의 삶에는 다시 우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야곱의 회개와 거룩하게 하는 이 일이 지속적으로 그의 삶에서 실천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의복을 바꾼다 하는 말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의복을 바꾸어 입는 일이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에게 교회 올 때 짧은 팔 그런 이렇게 드러나는 거 입고 오지 말고 반바지 입지 말고 단정하게 입고 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단순한 일인 것 같은데 그게 단순한 일이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느낍니까? 자기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거부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복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좀 더 다릅니다. 의복을 바꾼다는 말에는, 옷을 갈아입는다는 말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거나 기도하기 전에 흔히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이 야곱의 가족들이 그동안 세겜과 숫고셋에 사는 10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의 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풍습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바꿔 입어라고 야곱이 명했다는 것은 그런 가나안의 세속적인 삶의 습관들을 이제는 우리가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돌아가자 라는 의미고, 그들이 의복을 바꾸었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그런 마음, 그런 삶으로 자신들의 삶의 태도를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께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 새로운 정체성을 가졌는데, 그런데 그의 삶은 거기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이름에 걸맞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복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구별한다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 세상에서 삶을 살 때는 우리가 세상의 삶에 필요한 그런 의복을 입고 우리가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 때는 그런 세속적인 일상적인 삶을 벗어나서 우리의 의복을 바꾸어 입는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나오는데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옷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의복을 바꿔 입는다는 뜻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하고 기도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있었던 의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토요일에 밤에 자던 옷을 그냥 입고 나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전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의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날이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날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식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의복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의복을 따로 준비하는 것은 어느 면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간다는 그런 우리 개인적인 마음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릴 때에는 우리 교회에서나 어른들이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일날에는 가장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교회를 가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아, 하나님 예배하는데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되지 뭐 그런 형식을 자꾸 따져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그런 핀잔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드릴 때 그냥 자유롭게 옷을 입고 옵니다. 그런데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자유로운 복장을 한다는 것이 그게 어렵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마음이 담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의복을 바꾼다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 신앙생활에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여러분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그 의복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새롭게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의복을 바꾼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야곱의 회개가 참된 회개였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야곱은 그의 모든 가족들에게 자신을 정결케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제 이방인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촉구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들은 세겜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시체를 접하게 되었고 부정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려면 그들은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일정한 시간과 의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옷을 빨고 자신들이 행한 그 살인과 도적질과 시체를 만진 그 부정함에서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일정한 기간 동안 그들이 의식적으로 정결해지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노력을 통하여 야곱은 마침내 베델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은 야곱이 하나님과의 서원을 기억하고 마침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의 각성이 있었고 자신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도 자신의 육신적인 필요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긴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 삶이 결코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다는 그 삶의 비극적인 결과들 앞에서 자기의 삶을 돌이키기로 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결단하였고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돌이켰다는 것을 그가 단을 쌓고 엘 베델이라 부른 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예전에 처음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 주셨을 때에 그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기억하고 자신이 그때 베델에서 하나님께 했던 서원을 기억하고 그 서원에 맞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겠다 라고 그가 자신의 삶을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의 회개가 참되고 진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8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8절 말씀에서 우리가 아주 독특한 본문을 보게 됩니다.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이름을 알론 바구시라 불렀더라 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자들은 이 8절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왜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은 사건이 나오는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가장 신뢰할 만한 의견은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집안과 라반의 집안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부터 아브라함의 집안은 라반의 집안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어디에서 아내를 구했습니까? 그것은 라반의 동생인 리브가를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한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때 리브가와 함께 몸종들이 왔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드보라이고, 여러분, 이 드보라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드보라는 리브가의 두 아들, 야곱의 이삭의 두 아들인 에서와 야곱을 양육한 사람이 바로 이 드보라인 것입니다. 이 드보라의 영향력 아래서 에서와 야곱이 자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드보라는 항상 야곱과 함께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야곱과 이 드보라가 얼마나 긴밀하게 관계되어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드보라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라반의 집안과 이 아브라함의 집안이 계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리브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지막 연결점이 끊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어릴 때부터 자신을 돌보아준 리브가의 죽음을 드보라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그것을 알론 바구시라, 즉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이 드보라의 죽음을 얼마나 슬퍼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여기에 이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상수리 나무는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아브라함과도 관계가 있고 야곱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여기에서 자신들의 모든 그 우상들을 어디에 묻었는가 하면, 4절 말씀에 보면은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 묻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 드보라도 바로 거기에 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수리 나무에 묻는다라는 것의 의미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야곱은 이제 과거와 삶이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삶에 영향력을 주는 다른 어떤 것들은 다 사라져버렸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자기의 어머니 드보라의 이 보살핌을 받고 살았고, 그리고 자기의 형의 그 갈등 속에서 그는 라반에게 가서 라반을 의지하며 살았고, 그리고 그 라반의 영향력이 그의 일생을 지배해왔는데, 그런데 이제는 세속적인 삶의 그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라반과의 관계가 그의 삶에는 완전히 단절되었고 그것을 이제 다 묻어버렸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의 기자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했다라는 이 말은 단순한 어떤 객관적인 사실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가지고 와서 야곱의 삶에 있는 영적인 어떤 한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이 드보라의 죽음을 기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니브가의 죽음조차도 기록하지 않고 있는데 드보라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야곱의 삶에 이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회개했고 이제는 그가 그런 모든 삶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로서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 야곱을 키워주고 돌보아준 세속적인 삶의 영향력을 그의 삶에 끊임없이 가져왔던 그런 라반의 집안과의 완전한 단절을 이 드보라의 죽음과 그녀를 상수리나무 밑에 묻었다라는 것으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만이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으로 바라보며 살 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델로 올라갔을 때 그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야곱이 이렇게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히위 족속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게 하여 그를 보복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걱정과 염려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야곱처럼 회개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모든 것으로 믿고 나아갈 때에 진정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걱정을 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걱정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그냥 두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진심으로 의지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때에 우리는 진실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은 이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구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복은 뭐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야곱에게 새롭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물질적인 축복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야곱에게 많은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가 손에 수고한 대로 얻을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그가 한 가족을 이루었고 자신의 한 기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라반의 집에 있을 때부터 그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야곱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얍복강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의식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이 베들로 올라와서 하나님께 이르렀을 때에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영적인 삶을 새롭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의 이름을 네가 야곱이지만은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라고 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이 그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너의 삶에 계속적으로 이루어갈 것이라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약속의 계승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그냥 말로만, 입으로만 듣기 좋은 말로 말하면서 다니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이름이 되기 위해서는 야곱처럼 그렇게 자기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깨끗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일생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야곱의 삶에서 하나님이 경고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난 다음에도 10년 동안 자기 마음대로 육신의 그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그가 당한 것은 자신의 딸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당하고 자기의 아들들은 분에 차서 세겜 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자신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희위 사람들의 보복 가운데서 자기의 가족이 다 멸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위기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이 사건이 참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놀라운 명예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 이름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서 그 이름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일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네가 야곱이지만은 이제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은 얻었는데 그런데 그 이름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산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이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는 것이 가장 복 있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축복해 주신 말씀을 야곱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가 이제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주신 은약의 계승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야곱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다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에게 너에게 약속을 준 내가 누구인지를 네가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네가 믿느냐? 그것을 믿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너무 작게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믿지 못하고 그저 내 힘만 가지고 내 의지만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의 삶이 잘 되지 않습니다. 내가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 전혀 그렇지 못한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날마다 어떤 새로운 축복을 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리석은 생각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주로 현실적인 것에 집중해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항상 자신의 삶의 필요를 적절하게 자기가 원하는 때에 채워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마음의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기가 원하는 것이 다 채워지면 걱정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그런 삶을 꿈꿉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할 뿐이지 하나님의 복과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이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고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에 대한 인식이 그의 신앙을 발전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타고난 이기심과 경쟁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사랑하는 본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정한 복은 잊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추구했습니다. 그런 일종의 이런 삶을 산 것입니다. 아, 이제 내가 구원은 받았으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자라는 마음이 그의 영혼을 덮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에서와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는 자기가 원하는 물질적인 것을 얻기 위하여 그런 물질적인 부여함을 얻기 위하여 10년의 세월을 이방인들 속에서 그들과 같이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은 잠시 밀어두고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이것이니 내 소와 양과 가축의 소를 늘려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채워지는 것을 복으로 인식하면서 10년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산다고 해서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건 아니죠. 단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한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영혼에 가져오는 유혹이 바로 그런 생각인 것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나는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냐. 아 그런데 내 삶에는 세상의 물질적인 것도 필요해. 그러니까 내가 좀 그것을 위해서 잠시 동안 수고하고 그것을 구해야 돼 라는 생각이 마음 가운데 자리 잡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이 누릴 진정한 축복은 자기의 삶의 현실의 필요를 채우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은 내 삶의 필요를 내가 원하는 대로 채워지는 것에서 확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 우리의 현실을 바꾸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이걸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이걸 채워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진짜 믿음 없는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구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어떤 상황을 바꾸고 필요를 하나님이 당장 채워주시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은 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현실의 조건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실의 장애를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통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현실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해 주셔야 한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깊이 인식하고 지금 내가 현실의 삶을 바꿀 수 없지만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 현실의 삶의 어려움을 우리가 대면할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자기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의 삶에 함께 하셔서 그를 도와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믿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자신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언약을 말씀하신 후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고 야곱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그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제물과 기름을 부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베델이라 불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13절에서 15절에 나타난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3절에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야곱을 떠나 올라가셨다라는 말은 여기에 처음 나옵니다. 왜 창세기 기자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라는 말을 해야 했을까요? 여러분, 이 표현은 이곳에만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을 더 이상 찾아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야곱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아들들에게서 듣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13절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내려가라 말씀하시기까지 야곱에게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야곱에게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에게 나타나시지 않고 그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이 베델을 찾았을 때에 그에게 나타나신 이후에 그를 믿음의 연단 속에 두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괴로운 환경을 그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삶을 통해서도 그 경험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 그때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잘 들으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달고 정말 놀라운 말씀으로 기쁨 가운데 받아들여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린아이로 다루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워보죠. 그럴 때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걸어가다 조금만 뒤뚱거려도 바로 쫓아가서 붙잡아줍니다. 아이들이 엄마 엄마 이렇게 옹알거리기만 해도 왜 하고 쫓아가서 얼굴을 들이밉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가까이에서 안아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생 동안 우리를 그렇게 다루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이가 이제는 스스로 걷고 먹고 자라고 말하고 그렇게 되면서부터 우리는 이제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귀여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넘어져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털고 일어나서 혼자 걸으라는 것입니다. 항상 젖병을 입에 물려주지 않고 물은 여기 있고 밥은 여기 있고 과자는 여기 있어, 네가 찾아 먹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엄마를 불러도 엄마 이거 뭐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도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네가 찾아 먹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다루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냥 어린아이처럼 징징댈 때 항상 쫓아오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발휘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냥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다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5장 13절에서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그러한 순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야곱을 다루어 오셨습니다. 그가 정처 없이 형을 피해서 참 그 하란을 향하여 갈 때에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그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이 그와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이 하란에서 라반 밑에서 20년의 삶 동안 하나님이 야곱을 어린아이처럼 돌보아 주셨습니다. 자기의 형 에서를 만나서 전전긍긍할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셔서 그의 얼굴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지 않을 때 나타나셔서 세겜으로 올라가라고 그의 그 발을 붙들어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렇게 야곱을 다루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의 일생 동안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다루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이 자신의 인생길 가운데서 더 이상 징징거리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신의 모든 삶을 돌이켜보고 살펴보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돌보아 주시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인가를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분투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더 이상 말씀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신실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로서 믿음의 그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연단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즉시로 나타나셔서 도와주지 않는다고 우리가 뒤로 물러나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존재하는데 여러분, 그런 경우에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돌이켜 회개하고 약속의 말씀과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던 그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아무리 삶이 어렵고 어둡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은 그런 막막함이 다가와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를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로 받아들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전혀 나타나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기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버려두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연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발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에 한 단계 성장하도록 나를 도와주셨구나, 인도해 주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린아이 때의 경험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가 그런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성장을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신다는 것을 나의 영으로 더불어 확신하게 되는,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르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해나갈 때에 우리 믿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영원토록 확실하다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우리 각자의 삶의 형편이 다르더라도 불평하지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옳다는 것을 기억하고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해야 하고 어디서든지 신실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